자, 오늘은 방안의 코끼리 시리즈로 오늘은 옳고 그름 누가 결정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저희 손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온, 주머니에 뭐가 있니? 보여줄래? 주머니에 뭐가 있니? 주머니에 뭐가 있어? 한번 보여줘봐. 자, 이 아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 비디오를 좀더 보시면 알겠지만 열쇠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자신이 새랑새랑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난 며칠 동안 무조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츠 신을래? 아니요. 데이케어 가야 되는데? 아니요. 자켓을 입어야 되겠는걸? 아니요. 먹을 것좀 줄까? 아니요. Yes. 그가 예라고 말하는 유일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가 어느 쪽 조부모를 닮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할머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레오는 2살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2살짜리에게는 아주 정상입니다. 아이가 그럴 때면 우리는 웃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호전적이고 권리를 내세우고 편협하다면 12살이 되고 22살이 되고 32살, 42살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선 레오는 마치 주변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굶주리게 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죠.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캐나다는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보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인공지능조차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오픈 AI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개인의 신념, 문화적 규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또는 영적 가르침에 의존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인공지능과 논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면 되는 건가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 5장 20절, 22절을 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준비된 슬라이드로 보시면 세계관에 대한 몇 가지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도덕이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 대화를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덕 규범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죠. 즉,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들에게 도덕성은 일종의 음악적 취향이나 예술적 선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은 공적이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나 언론이 당신이 무언가를 믿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할 때 얼마나 자주 과학에 호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에 이렇게 의존할 때 이런 세계관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가지 예는 처음 만난 사이의 성적 관계입니다. 이런 식의 성적 만남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은 원할 때 성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인격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인격 이론은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적 선호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즉, 성적 취향에 대한 제안은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신성한 가치입니다. 차별은 유일한 도덕적인 악입니다. 가장 큰 죄는 편협함의 죄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통해 몸 전체가 길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신장을 위한 빛의 통로입니다. 마음과 몸은 예수님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육화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르면 우리는 제대로 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세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나쁘면, 불건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 이름, 의지, 권리를 위해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 이름, 의지를 그것을 위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실대로 살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너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은 부서진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에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덕이 상대적이거나 사적이라는 엄청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그런 상대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행위도 비난할 근거가 없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마약 밀매자나 소아성애자를 비난할 도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악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어딘가에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진리대로 살아라. 는 모든 종류의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각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종적 차별적 행동을 보여주거나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비난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죄할 도덕적, 이성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하고 처벌합니다. 철의 문화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반대 목소리는 도덕적 분노라는 이름으로 침노합니다.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도덕적 상대주의의 범위는 실제로 매우 좁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선호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히 좁은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지만 환경이나 조직적 인종차별 및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니체와 푸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프리드릭 니체는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로 19세기에 살았습니다. 그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도덕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유용한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에 의하면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도덕적 언어를 개발한 동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불가피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 행사입니다. 미셸 푸코, 무신론자인 그는 니체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실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초월하는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무자비한 권력의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생활을 보면 푸코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힘을 썼는데 그는 사도마조히즘적 성적 행위를 찬양했고 소아성의 비범죄를 위해 싸웠습니다.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타락한 무자비의 힘입니다. 니체와 푸코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볼드모트경이 해리포터에게 한 말, 즉 선과 악은 없고 권력만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어둠을 묘사합니다. 자, 권력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이후 여인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했고 그 왕권을 사용하여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는 그녀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속여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여 바세바와 동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을 감추려고 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노골적인 지시와 함께 최전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까요? 그가 단지 자신의 열정을 쫓지 않았을까요? 그냥 당신의 진실대로 살아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처럼 끝나는 세상을 원하는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사사기의 끝에서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도덕적 상대주의는 파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지만 도덕적 절대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도덕적 절대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에 기초한 도덕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21세기에 옳은 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죠? 그들은 도덕이 협력, 생존 및 확산을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역사는 협력이 거의 항상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협력이 거의 항상 매우 작은 집단,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시족, 부족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시족이나 부족과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의 세계에서 도덕을 세우기 위한 자제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진화하는 진리는 뼈를 흩어지게 할 뿐입니다. 마른 뼈가 그저 흩어지게 할 뿐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가 있습니다. 2012년 듀크 대학의 철학 교수인 알렉스 로젠버그는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리학이 말하는 것이죠. 우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죠?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죠? 그냥 운이 좋아서죠. 기도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멸인가요? 농담이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들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없습니다. 왜 도덕적이어야죠? 부도덕한 것보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 납세, 외국 원조 또는 당신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이 금지되거나 허용되거나 때로는 의무적입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즉, 도덕은 하나의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떤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만드는 요인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덕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 매우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아동 희생 제사가 좋은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그룹은 소아성애가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상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이죠. 그 무신론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신론자인 스티븐 와이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당신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들까요? 자, 여기에 레베카 맥러프린의 책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교수님이죠. 1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들까요? 그러나 그 데이터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예배 참석자들은 비종교인보다 매년 자선단체에 3.5배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는 2배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증거의 무게는 종교가 도덕성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을 지지하지만 이 진술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점은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선하고 도덕적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심, 내적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의와 도덕에 대한 신성한 개념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비 와인스탄이 수십 년 동안 취약한 여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문제는 무신론자가 도덕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나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면의 받침반은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이런 개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끌 도덕적 기반을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다른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론조사하는 것은 이런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도덕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문화에서 문화로 이동합니다. 인간의 도덕은 시대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좋은 표준, 우리로부터 독립적이고,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보다 더 높고, 변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즉, 궁극적인 선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너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는 죽은 뼈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요? 도덕적 절대성에 대해 유일하게 일관된 토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인간의 도덕성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실이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에 곳곳이 흩어져 있는 죽은 뼈를 보는 환상을 봅니다. 그 뼈들은 흩어져 있고 모든 뼈가 죽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한번 계시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무한한 은혜 안에서 그분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과 용서와 공의가 충만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분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선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동행하십시오. 너무나도 멋진 부름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다시 다윗 왕을 봅시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한 정의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가르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먼저 그는 자신의 하인을 불의 가장자리에 가두었고, 연약한 여인을 이용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것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기관 예수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 그것은 나는 내 진실대로 살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는 것은 항상 우리를 내적으로 무력하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며 결국 우리의 영적, 정신적, 관계적, 육체적 죽음을 초래합니다. 자, 우리 손자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내적 나침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정과 몬트리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정말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수를 찾아 방황하는 도덕적 황무지와 마른 뼈의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올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용서를 받았고 지금 살아계시며 유일하고 진정으로 선한 분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